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법치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의 입장 표명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연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세 나라 간 3자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세 장관은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강압적인 독자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재개와 유럽 방문을 원하는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민 문제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문제는 유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오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섭니다. 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와 도나 브라질 민주당 전국위원회 임시의장 그리고 총기폭력이나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개막일인 어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돼야 한다며 클린턴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클린턴 후보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정책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1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26살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새벽 시간 장애인 시설 1층 창문으로 침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범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됐으며 일부 흉기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던 범인이 해고된 데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공항 입구에서 오늘 오전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관리들은 공항 출입문 앞에서 차량 2대가 폭발해 1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실린 차량을 몰고 보안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으며 그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오늘 수도 다카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 과정에서 극단주의자 9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히툴 호크 방글라데시 경찰청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 자마툴 무자히딘 소속으로 추정되는 반군들이 이달 초 카페를 공격해 22명을 살해한 것과 비슷한 공격을 모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관리들은 반군들이 다카 외곽 칼리안푸르 지역에 5층짜리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에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옛말에 키가 크면 싱겁다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키가 큰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의 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약 100여 년 전인 1914년에는 미국과 북유럽 사람들의 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는 남성이 182.5cm로 네덜란드, 여성은 169.8cm로 라트비아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한국 여성은 지난 100년 동안 20.1cm가 더 커져서 전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키가 많이 자랐다고 하고요. 한국 남성도 15.1cm가 더 커져서 성장 속도 면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100년 전에는 모두 한국 남녀보다 키가 컸던 북한의 남녀의 키는 현재는 따라잡힌 상태인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유럽과학공개포럼은 키가 커진 이유를 소득 수준의 향상과 나아진 영양 수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잘 먹고 균형 잡힌 영양이 키도 크게 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고루 잘 먹고 더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에서 27도, 함흥 22에서 30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비어 콜론의 노래입니다. In Your Hands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 Your Hands My Life Begins and Ends All That I Am I Surrender to You I've Never Felt So Weak and Yet So Strong I Am Home Where I Bel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의 한 장애인 시설에 괴한이 침입해서 흉기를 휘둘러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명이 중상이고 이 가운데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을 방문 중인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기름을 넣지 않고 햇빛만으로 동력원으로 사용해 나는 비행기가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소식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소식인데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군요.
네, 오늘 오전 이른 시각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 칼부림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26명 대부분이 크게 다친 사람들이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일제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에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랐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최근 독일에서도 칼이나 도끼를 휘둘러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공격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17살 소년이 바이에른주 비르츠부르크의 통근 열차에서 도끼를 휘둘러서 5명을 크게 다치게 했고요. 엊그제 일요일에는 남서부의 로이틀링겐에서 21살 남성이 흔히 정글도라고 부르는 큰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 도끼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저지른 일이었고 정글도 사건도 ISIL 근거지인 시리아 출신 난민이 범인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테러단체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번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사건을 취재한 뉴욕타임즈 도쿄지국 기자는 테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일단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장애인 시설 이웃에 사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자수한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이 26살 남성은 이 장애인 시설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2월 퇴직했습니다. 우에마스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은 죽어주는 곳이 좋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죽이겠다. 내가 일했던 시설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자주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범행을 실행한 이 장애인 시설에서 퇴직하기 직전에는 일본의 의회 하원인 중의원 의장 공간에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학살하겠다는 내용의 범행 예고 편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언급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 정신 상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예, 우에마스가 장애인 학살 예고 편지를 중의원 의장 공관에 전달한 직후 당국은 현지 경찰에 연락해서 대책을 의뢰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우에마스의 주소지 행정관청에 통보했고 우에마스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혈액과 소변에서 마약의 일종인 대마 성분이 검출됐지만 병원 측은 우에마스를 무작정 수용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2일 만에 퇴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앞서 독일에서 발생한 민간인 공격 사건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예, 최근 독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도끼와 정글도 사건 외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회 내 대형 상가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주변에서 18살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숨지고 또 다른 10명이 크게 다친 일이었는데요. 우에마스는 이 사건이 알려진 당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독일에서 총기 난사 발생, 장난감이었다면 더 즐거웠을 텐데 라는 글과 모형 총을 쏘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던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현지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다죠?
예.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전후 일본에서 일어난 최악의 대량 살인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광신도 집단인 옴진리교 일당이 독가스의 일종인 살인가스를 도쿄 시내 지하철에 뿌려서 13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지금까지 19명이 숨진 이번 사건은 사상자 수에서도 옴진리교 사건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오늘 이 프랑스에서는 종교시설에 괴한이 침입해서 인질극을 저질렀다고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사가 진행 중이던 프랑스 북부 센마리팀의 가톨릭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주임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을 인질로 잡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부가 흉기에 찔려 숨졌고요.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인질극을 벌였던 괴한 2명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들 범인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성당 인질극 범인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일요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서 양측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 관계가 이어질 것을 기대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상세한 대화 내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행 국제 질서에 도전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미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현지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중국은 내치에 집중하는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발언입니다. 시 주석은 실제로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13억 인구가 잘 지내는 것이 중국의 발전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시 주석은 주석직 취임 후 과거 3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서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함께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한 뒤에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 공용의 원칙 아래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미국과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에둘러서 언급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의견 차이보다 더 큰 공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라이스 보좌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중국의 성공은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시 주석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이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라이스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9월 G20 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시 주석과 라이스 보좌관과의 회담에 배석했던 이 중국의 군사 당국자는 보다 더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고요?
네,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라이스 보좌관에게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중국군은 결연히 영토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고조시켜서 중미 전략적 상호 신뢰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으로 나는 비행기가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기름을 넣지 않고 햇빛을 받아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비행기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솔라 임펄스 2라는 이름의 이 태양광 비행기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를 비롯한 4개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총 4만 2천 킬로미터를 1년 4개월여 동안 비행한 끝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부다비의 알바틴 공항으로 돌아와서 505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기름을 넣지 않고 이 태양광으로만 나는 비행기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솔라 임펄스 2 어떤 비행기입니까?
예, 스위스 출신 탐험가 두 사람이 세운 솔라 임펄스 재단이 만든 경비행기 크기의 항공기입니다. 태양광만을 동력으로 사용해서 날아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날개도 얇고 몸체 부분도 폭이 좁고 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탈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전체 중량이 일반 자가용 승용차 한 대 수준인 2.3톤에 불과합니다. 날개에 붙인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서 전지를 충전시켜서 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기착지 16곳에서 머물렀지만 기름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았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기까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의 이번 세계 일주 비행은 당초 5개월 만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1년 4개월이 걸렸으니까 3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된 건데요. 비행 도중 돌발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난징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인근의 동해상공을 지난 뒤에 악천후를 만나서 일본 나고야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거기서 한 달 넘게 기상 상태를 살피면서 체류해야 했습니다. 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서 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초 계획보다 뭐 시간도 한 3배나 더 걸렸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비행기의 세계 일주를 실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솔라 임펄스 재단 측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기술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 세계 일주 비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라 임펄스 2 비행기는 재단의 베르트랑 피카르 회장과 앙드레 보슈르베르크 최고 경영자가 지난 2003년 태양광 비행기 개발 계획을 처음 시작한 이래 10여 년에 걸친 연구와 실험 끝에 완성된 태양광 항공기입니다. 숫자 2가 붙은 이름의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라 임펄스 1, 솔라 임펄스 1의 실패를 토대로 성공적인 태양광 항공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세계 주요 지도자들도 이번 태양광 비행기 세계 일주 비행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피카르 회장과 인터넷 화상 통화를 통해서 당신의 용기에 깊은 감탄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오늘 26일은 당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가 마지막으로 착륙한 아부다비의 알바틴 공항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모로코 등을 비롯한 주변 국가 왕실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첫날 연사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최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 공개된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어제 25일이죠.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I hereby call the 47th Quadrennial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to order.
네, 스테파니 롤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 모인 민주당 대의원들은 어제 앞으로 4년 동안 당의 정책 목표가 될 정강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함께 단합하자란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연설이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실제로 샌더스 의원에 대한 환호가 아주 대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무대에 서자 지지자들이 환호하면서 샌더스 의원의 이름을 계속 외쳤는데요. 이 환호와 박수가 뭐 3분 이상 뭐 거의 5분까지 계속되면서 샌더스 의원이 제대로 연설을 시작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분위기 잠시 느껴보실까요?
It is an honor to be here tonight.
네,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혁명을 시작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I hope you take enormous pride in the historical accomplishments we have achieved.
네, 역사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데 대한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시작한 정치 혁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 샌더스 의원이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클린턴 후보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를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크게 분노했죠. 어제 전당대회 개막에 앞서 샌더스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촉구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성난 샌더스 지지자 수백 명이 전당대회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클린턴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샌더스 의원은 전당대회장에서는 이 야유를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지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어제 연설에서 샌더스 의원이 어떻게 지지자들을 설득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나 강하게 클린턴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이것이 관심사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샌더스 의원은 클린턴 후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클린턴 후보를 전면 지지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y these measures, any objective observer will conclude that based on her ideas and her leadership. 네,
객관적으로 이 클린턴 후보의 생각이나 지도력 등을 고려하면 클린턴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어제 샌더스 의원의 연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이 샌더스 의원 말고도 여러 연사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이 첫날 연사로 나왔는데요.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8년 전 민주당 경선에서 남편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공익을 위해서 다시 나섰다는 건데요. 이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 부인 오바마 여사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let anyone ever tell you that this country isn't great. That somehow we need to make it great again.
네, 그 누구도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거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오바마 여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트럼프 후보의 구호를 겨냥한 발언 같군요.
그렇습니다. 또 누가 증오에 찬 발언을 하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 오바마 여사가 말했는데요. 또 이 대통령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은 140자 이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이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표현하는 트위터를 애용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그동안 말을 함부로 한다, 막말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런 점을 둘러서 비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 진보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 어제 연설을 했는데요. 워런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여사가 은근히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다면 워런 의원은 직접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When we turn on each other, rich guys like Trump can push through more tax breaks for themselves.
네, 만약 민주당원들끼리 서로 반목한다면 트럼프 후보 같은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 세금을 줄일 것이다, 이 감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고속도로 지원 사업,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부족하게 된다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날로 접어드는데 오늘 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각 주 대의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그리고 또 지지 후보를 나타내는 롤콜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이 팀 케인 상원의원을 이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또 오늘 연사로는 지난해 경찰 총격으로 숨진 흑인 에릭 가너와 마이클 브라운의 어머니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클린턴 후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요 연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폭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메일 19,000건을 공개했는데요. 이들 이메일의 내용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 지도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 내용이 공개된 건데요. 그동안 이 샌더스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려해왔던 점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DNC 지도부가 클린턴 후보를 선호했다는 건데요. 이 논란이 커지자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임한다고 밝혔고요. 또 원래 의장의 몫인 개막 선언도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그 롤링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예. 자, 이메일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이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이메일 폭로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클린턴 선거운동 본부의 로비 묵 본부장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직전에 이메일이 공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해커들이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침입해서 이메일을 빼내간 뒤에 위키리크스 측에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또 증명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해커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인 브라이언 펠런 씨 역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걸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그동안 또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정부가 가깝다는 의혹은 뭐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와 푸틴 대통령이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의 신흥 부자 세력과 또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 본부장인 폴 매너포트 씨가 이 친러시아 성향이었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홍보를 맡은 일도 있고요. 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 무조건 돕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도 이런 의혹의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트럼프 후보 측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로 이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FBI가 수사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 성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신업체죠. 버라이즌이 야후의 핵심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버라이즌이 어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의 로얼 맥커덤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야후 인수로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이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초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버라이즌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번 인수에는 야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 즉 검색과 뉴스, 이메일, 비디오, 그리고 또 텀블러라고 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사업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버라이즌은 작년에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AOL을 44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야후라고 하면 한때 인터넷 세상을 이끌었던 그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94년에 스탠포드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빗 필로와 제리 양이 설립한 야후인데요. 인터넷 정보를 종합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찾게 해주는 포털 사이트를 창시한 겁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체계적으로 정리된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이 야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아, 조나선 스위프트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야후라는 이름이요. 야후는 이후에 포털 사이트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서게 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현재 야후의 명성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죠.
네, 맞습니다. 이 야후는 포털의 강자로 떠오른 이 구글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요. 또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동기기를 통한 미디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에 구글에서 일했던 머리사 메이어를 새로운 최고 경영자 CEO로 영입하면서 부호를 꿈꿨지만 결국 인터넷 강자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인터넷 강자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4월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초 이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영입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야후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후의 메이어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 야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년 초에 인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메이어 최고 경영자가 계속 일을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이어 최고 경영자는 물러날 경우에도 5,7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네. 자, 버라이즌이 이제 야후를 인수하게 되면 야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네, 이 독립적인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야후는 이제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후의 기업 가치에서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알리바바와 야후 재팬의 지분은 남아있고요. 또 이번 인수에서 야후의 비핵심 특허권 부문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야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편 이 버라이즌은 AOL과 야후 인수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보강하면서 미국 최대의 선전화와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이어 이 디지털 사업 그리고 디지털 광고 분야까지 섭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입니다. 에버그린 함께 들어보시죠.
an easy chair. Love fresh as the morning air. One love that is shared by two. I found with you like a rose under the April snow.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내년이면 창설 반세기를 맞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탄생.
흔히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1961년에 세워진 동남아시아 연합을 전신으로 해서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기반을 함께 확립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표어는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고요.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며 맞는데요. 현재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에 취임한 레르옹 민 베트남 전 외교부 차관입니다. 의장국 역시 해마다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요. 올해 의장국은 라오스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는 해마다 개최됩니다.
동남아시아 연합 회원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아세안은 1967년 8월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로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월에 이 독립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생 독립국 브루나이가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1995년에 베트남에 가입에 이어서 2년 뒤인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함께 가입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던 캄보디아는 현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늦은 1999년에 아세안에 가입했습니다. 아세안의 회원국들의 국토를 다 합치면 44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 지구의 3%가량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아세안 회원국의 총인구는 6억 3천만 명가량 되고요. 이는 세계 인구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는 인구 2억 5천만 명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총 인구가 41만여 명에 불과한 브루나이도 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가 5만 3천 달러였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는 캄보디아로 1,100달러에 불과해서 이 회원국 간의 빈부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젊고 부유한 지역협력체.
아세안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개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은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세안은 회원국들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균형적인 경제발전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만들고 느슨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다 합치면 경제규모가 아시아에서는 3위, 세계 7위에 달합니다. 그리고 회원국을 다 합친 국내 총생산 GDP는 2조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세안은 전체 인구 약 6억 3천만 명 가운데 65% 이상이 35살 미만인 젊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은 지난 7년간 55%나 증가했고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미국에는 무역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교역 대상국입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었을까요?
This is included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and ASEAN, which is central to the region's peace and prosperity.
네, 지난 2월 중순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영내 인권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캘리포니아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세안 회원국도 아니면서 왜 미국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지 의구심을 가지실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아세안이 1977년에 공식 대화 상대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아세안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세안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분야별 대화 상대국, 개발 상대국, 공식 대화 상대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공식 대화 상대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등 10개국인데요. 이들 공식 대화 상대국은 아세안과 실무급 또는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영내의 정치, 경제, 안보, 지역 불균형, 재난 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cold feet. Get cold feet입니다. 오늘 I'm looking forward to teaching you what get cold fee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I don't know.
Oh, you should. You're so talented. Your pictures are beautiful.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네, 본문에서 Claire는 Mary에게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그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할 거니? 라고 묻고 있네요. Mary가 I don't know.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라고 하자 Claire는 Oh, you should. 한번 참가해봐. You're so talented. 넌 정말 재능이 있어. Your pictures are beautiful. 너가 찍는 사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Mary는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 am good enough.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자신도 없고 너무 긴장돼.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cold feet. Get. G-E-T. Get cold, C-O-L-D, cold feet, F-E-E-T, feet, get cold feet입니다. To get cold feet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긴장을 하거나 혹은 주눅들고 겁먹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겁을 먹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죠? You may get a cold feet when you are about to take a big exam or even present in front of a huge crowd. That's when you can use this phrase, get cold feet. Once again, if you say that you're getting cold feet, it means that you are very nervous, afraid, or uncomfortable about doing someth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get cold feet.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I don't know.
Oh, you should. You're so talented. Your pictures are beautiful.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Today's phrase, to get cold feet. 긴장하다. To be very nervous, afraid, or uncomfortable about doing something. To get cold feet. 꼭 기억해 두세요. And remember, when you're talking to Americans or any English native speakers, don't get a cold feet, okay? You'll be great.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have a wonderful day.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2년 7월 26일 오늘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인 에바 페론이 33살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에바 페론. 에바는 1919년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고된 유년 시절을 보낸 에바는 15살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하고 1943년 당시 육군 대령이었던 후안 페론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여배우로도 유명했던 에바 페론은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동자와 고아, 빈민들을 후원하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1950년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 페론은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던 중 결국 1952년 오늘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합니다. 에바 페론의 짧지만 극적인 삶은 이후 뮤지컬과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1847년 7월 26일 오늘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날 라이베리아의 독립 지도자였던 조세프 젠킨스 로버트는 수도 몬로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라이베리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미국 식민협회는 서아프리카에 흑인 노예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식민협회는 미국인들이 해방 노예들을 그들의 고국인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 위해 세운 단체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1821년 미국에 있던 약 4,500명의 흑인들이 서아프리카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1847년 오늘 독립을 선언한 조세프 젠킨스 로버츠는 그 이듬해 라이베리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